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최대 39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EU 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한 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EU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원은 대출 형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은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동결된 EU 내 러시아 자산들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한다는 주요 7개국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원액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방공, 에너지, 무기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 외에도 2년 넘는 전쟁 동안 황폐화된 에너지 기반 시설 복구 등 막대한 재정적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EU는 대결 국면의 지속을 위한 그들의 의지는 물론 그들의 자살 행위에 대해서도 정신이 나간 채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은 EU가 불법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7이 동결한 러시아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은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훈련용으로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에두아르도 아노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이날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에 얼마나 더 오래 남아있을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표는 없다면서 아직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필리핀 관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철수를 위한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훈련과 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타이푼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등을 두고 외교 군사 마찰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북부에 배치되어 있는 이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라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자체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틀 아래에서 오염처리수 방류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시료 채취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해가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합의를 확인하면서 중국의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및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일본 정부가 일본 동쪽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의 오염수를 1000개가량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 방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서 활동 중인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MLB 148년 사상 최초로 시즌 내 50홈런 50도루 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다저스 소속인 오타니 선수는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홈런 3개, 도루 2개를 뽑아내며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날까지 홈런과 도루를 각각 48개, 49개 기록했었던 오타니는 1회 초 첫 공격에서 50번째 도루에 성공하는 등 경기 초반에 일찌감치 도루 5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6회 초 말린스의 7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49호 홈런이 터졌으며 11대3까지 격차를 벌린 7회 초 상황에서 50번째 홈런을 날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날 말린스를 상대로 20대4로 압승한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홈런 51개, 도루 51개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경기 뒤 팀이 승리해서 기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넘고 싶었던 일이었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요 기록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번 기록은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한 핵협의 그룹을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에서 19도, 최고기온은 8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 1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금융협력 심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러시아 회사 5곳과 러시아인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조지아 남부 오세티아 소재 MRB 은행과 모스크바 기반의 스트로이 트레이드, 타이머 은행, RFC 은행, TSMR 은행, 그리고 TSMR 은행의 부사장인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니쿨린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MB 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TSMR 은행이 비밀 은행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니쿨린 TSMR 은행 부사장은 TSMR 은행을 통해 조선무역은행에서 MRB 은행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조선무역은행과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대리지불 계좌 개설을 조직해 북한 측과 협력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와 루블이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MRB 은행의 북한 계좌 중 적어도 일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연료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RFC 은행은 조선무역은행과 협력해 폐쇄된 러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스트로이 트레이드를 설립했습니다. 또 RFC 은행 소유의 타이머 은행은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스트로이 트레이드로 이체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와 2705호에 따른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 금지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과 거래가 차단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금융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금융협력 증가는 국제안보와 국제금융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 통화에서 은행에 대한 제재 같은 조치들은 개인에 대한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라며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도운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제재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오른 대부분의 개인은 미국에 자산이 없고 미국에 올 의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제재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The sanctioning of banks and those kinds of things is more effective.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해졌다며 이런 관계를 저지하기 위한 제재, 특히 관련 금융 제재 조치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의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 미얀 핵협의 그룹 NCG를 언급하며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 주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 기획은 물론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8차 총회 넷째 날인 1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8차 IAEA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So may I take it that the conference wishes to adopt the draft resolution in document GC68/S3? It is so decided.
이번 결의안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런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며 IAEA 사찰탄 부재 기간 발생한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 탈퇴를 선언했으며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요구로 철수한 뒤 북한 핵시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3개국 서명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트로이 룰라슈니크 오스트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은 이 결의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Developments last week suggesting DPRK's continued expansion of its uranium enrichment capacity further underscore this critical.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총회는 북한과 관련해 IAEA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며 올해에도 결의안은 북한이 IAEA 안전 조치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공동 발언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올해 32번째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카이후 아츠시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 일본 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 발언에서 세 나라는 지난 2주 동안에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se two weeks alone, the DPRK revealed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이어 북한의 핵무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술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핵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증가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3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며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 채택 전 북한과의 대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한 국가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며 해롭다며 동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의 공동 발언 뒤에는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부인했습니다.
They claimed that weapons deliveries had taken place. And that there was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DPRK. These allegations.
러시아 대표는 미한일은 무기 전달이 이루어졌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없고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주장과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됐다고 주장된 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4000일째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미국도 이 사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오늘은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김정욱 선교사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욱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행위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을 규탄하며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논평을 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가 포함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인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당시 BOA에 미국이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일본,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를 제기하며 김정욱 선교사 등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담당관은 우리는 김국기 씨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troubled by the DPRK's prolonged arbitrary detention of South Koreans, including Kim Kook-gi.
이어 9월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된 지 4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을 억류 중입니다. 4000일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3년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한국인 6명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과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 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권력 핵심에 있었던 인사가 북한과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 공존에 집중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에 입각한 두 국가론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의 발언은 1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맙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을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현 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현실적 통일 노선을 배제하고 평화 구축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 상호 간 실체 인정 그리고 관련 법 제도 정비까지 제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는 것 관련해서 영토 조항은 상당히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토 조항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통일부 이런 관련된 조직과 법률을 없애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얼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과 비슷하게도 들리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임 전 실장은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며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초 새로운 영토 규정 등을 담은 헌법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차별점을 부각시킨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임전 실장이 평화 공존 차원의 두 국가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국을 제1주적으로 현 상황을 교전 상황으로 규정한 이상 그 의도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치 북한이 평화 공존의 두개 국가론을 제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 성급한 통일보다는 분단으로 가자, 분단해서의 잠정적인 평화로 가자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임전 실장의 주장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3조 조항에 따라서 북한이 국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거고, 북한이 끊임없이 통일전선 전술을 통해서 간첩을 보내고 사회를 흔들고 전복하려고 지금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국가보안법을 피지한다는 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전 실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놓은 북한이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을 촉구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런 파격적인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주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 통일 열기가 많이 식었지만 통일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며 더욱이 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임전 실장의 발언이 소모적인 정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던 통일 방안, 이제까지 또 견지해왔던 통일 방안 자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정쟁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방안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 인사들의 이런 발언이 북한과의 평화 공존 문제를 수면 위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룬카오항 부두에 접안한 건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 50분경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갈마호는 이날 오후 3시경 대기 중이던 룽커우항 개선 장소를 출발해 약 17km 떨어진 해당 부두까지 이동했습니다. 앞서 BOE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UN의 자산 동결, 즉 제재 대상인 갈마호가 지난 11일 룽커우항의 개선 장소에 도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 슈핑앤 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에 대한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특정국에 억류되면 부두 접안 대신 인근 바다에서 장기간 대기하며 조사를 받습니다.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에도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한 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지 주목됩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12일 갈마호가 룽커우에서 포착된 데 대한 BOE의 서면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갈마호는 지난 6월은 물론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갈마호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hips that are designated that are turning up in these ports should be seized or at the very least refused entry. And so
특히 제재 대상 선박은 억류되거나 최소한 입항이 거부돼야 한다며 제재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는 것은 제재를 적용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관한 안보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에 의존하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와츠 전 위원은 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각각의 지역 항만 당국이 한 번 부여되면 변경되지 않는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재 선박을 식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갈마호는 제재가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지성 8호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직후 이름을 지금의 갈마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IMO 고유 번호는 한 번 부여되면 폐선 때까지 유지되는 만큼 갈마호는 여전히 지성 8호 때와 같은 IMO 번호를 사용 중이며 이번에도 해당 IMO 번호를 이용해 룽커우항에 입항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석 달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줄어든 액수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9일 발표한 8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7,712만 5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7월의 1억 4,474만 5천 달러에 비해 22.5%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43만 달러, 대중 수입액은 1억 4,769만 4천 달러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각각 34.9%와 20.1%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 감소세가 멈춘 것은 넉 달 만입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1억 9,399만 4천 달러를 기록한 뒤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북중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8월 북중 교역액은 1억 9,112만 9천 달러로 지난달 교역액은 이보다 1,400만 달러, 7.3% 감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북중 교역액 감소세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6년 8월 북중 교역액은 6억 2,829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감소세가 멈추긴 했지만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2016년 동월 대비 약 72% 감소한 것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교역 증가가 새로운 추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 달 만에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교역이 8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초과하면 이는 새로운 교역 관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제재는 여전히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post-COVID era, even though sanctions are still legally in place, I think it would represent a fact that China.
뱁슨 전 고문은 앞으로 북중 교역에서 수출입 구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북중 교역이 다시 활성화하는 것인지, 북한이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만 투입하는지,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쓰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조만간 북한에선 중요한 노동당 회의가 열리고 헌법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 회의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 이익과 주민 경제, 특히 주민을 위한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부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ortly of the party, a very important party meeting, and they're going to consider changes in the constitution.
뱁슨 전 고문은 또 북러 교역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러시아가 북한 정부의 군사적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주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4년여 만에 문을 연 주북 스웨덴 대사관에서 현재 소규모 외교관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위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드레아 벵투순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평양에 부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스웨덴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사관 운영을 재개한 스웨덴 정부는 19일 평양 복귀 외교관 규모와 북한 내 활동 우선순위 등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안드레아손 벵트손 대사가 소규모 외교관들과 평양에서 다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 및 신뢰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스웨덴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국 외교관들이 다시 평양에 복귀했다면서 대사관 운영이 신종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복귀한 벤트손 대사는 2021년 주북대사로 지명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그동안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벤트손 대사는 지난 2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주북대사관은 양야진 대사가 안드레아 벤트손 주북 스웨덴 대사 내정자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웨덴 외무부는 벤트손 대사의 방북과 관련해 외교 요원들을 평양에 영구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워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는 19일 BOA와의 통화에서 4년 넘게 비워둔 주북 외교 공간의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ur years is a long time.
Yes.
You have to build up relations with individuals in the foreign ministry and other ministries. But we dealt with the trade ministry, the education ministry, the cultural people.
대리대사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각국의 공간이 임시 폐쇄된 4년은 긴 시간이라며 복귀 후의 활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과 대외 경제성, 교육성, 문화성 등 함께 일해온 인력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것이라면서 다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어 전 대리대사는 전망했습니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1975년에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이익대표국 역할도 하던 스웨덴은 지난 2020년 1월 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같은 해 8월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19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평양에서 스웨덴의 외교활동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호주의 이익 보호국으로서 호주 국민에게 제한된 긴급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북한에 대사관이 없으며 한국 주재 호주 대사관이 북한에 있는 호주인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주한 호주 대사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1997년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하고 대북지원사업을 벌여온 스위스는 18일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18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스위스는 북한의 협력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2020년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북한에서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스위스 기술팀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측의 요청으로 방북이 연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 콜롬바노 주북 유엔 상주 조정관실도 19일 평양 복귀 진전 여부를 묻는 VOA에 북한 당국과 유엔 직원들의 평양 복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콜롬바노 상주 조정관실은 유엔과 북한 정부 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유엔 국가팀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16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2017년, 2021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4년 연속 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주북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등 5개 북한 상주 유엔기구를 총괄합니다. 유엔이 지난 3월 조 콜롬바노 주북 상주 조정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바노 조정관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평양에 상주하지 못하고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지역 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계인 영김 미국 하원 의원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중국 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중 하나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We have hundreds and hundred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y constantly
김 의원은 19일 홍콩 반중 매체인 빙과일보 사주인 지미라이의 석방을 촉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행사에서 VOA 기자 만나 중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서도 잔혹 행위를 하고 있다며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북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행사는 지미라이와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 및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 대한 관련 메시지가 홍콩 문제를 넘어서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지미라이는 2019년 홍콩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한 혐의로 국가안보법에 따라 기소돼 홍콩 최고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킴 의원 외에도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의회 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가원 민주당 하원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중국 정부의 지미라이 석방 등 잔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Jimmy Lai needs to be released immediately and we will welcome him in this committee room back to freedom.
카딘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지미라이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석방 시 우리는 그를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 초청해 자유를 되찾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사 뒤 VOA 기자와 만나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의 잔혹 행위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이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we want Chinese government to respect the people in China or those who are trying.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미국과 한국 당국자 및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민주당의 카딘 상원 의원도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Should have the right to be able to leave their country and find safe haven elsewhere. So it's that's a universal right.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이 북한과 더욱 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렘브란트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전략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북한이 재무부가 지목한 가상자산 관련 주요 위협 행위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금융위원회, 국가안보 불법금융 및 국제금융기관, 소위원회 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시행한 2024년 국가자금 세탁 위험평가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금을 세탁하는 여러 위협 행위자를 식별했다며 이 중에는 스캠 범죄자와 랜섬웨어 사이버 범죄자, 북한 행위자들과 마약 밀매업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새로운 금융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가상자산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훔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또 북한은 스캠 범죄자나 랜섬웨어 행위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지만 북한 사이버 행위자는 더 정교한 경향이 있어 세탁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장외거래자를 활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렘브란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에 연루된 믹서 서비스에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제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제재를 회피하는 북한의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세계 각지의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 1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돈 세탁과 자금 은닉을 위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part is the regulations need to be tightened. The second part is I think it's now become very
백톨 교수는 이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신 불법 활동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뉴질랜드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해군 함정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호에는 뉴질랜드 외무부와 국방부의 이번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위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해군 함정 바덴 비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 콜리함도 아오테아로아함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자국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관련 임무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에서 19도, 최고 기온은 8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16도에서 최고 21도, 안주 최저 14도에서 최고 20도, 남포 최저 17도에서 최고 20도,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 옵니다. 신의주 최저 13도, 최고 19도, 수풍 최저 13도에서 최고 17도, 강계 최저 13도에서 최고 16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19도에서 최고 23도, 용면 최저 18도에서 최고 23도, 개성 최저 17도에서 최고 22도, 사리원 최저 18도에서 최고 21도, 신계 최저 16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옵니다. 함흥은 최저 13도에서 최고 18도, 장진 최저 7도에서 최고 11도, 해산 최저 8도에서 최고 13도, 원산 최저 15도에서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최저 15도에서 최고 19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옵니다. 청진 최저 10도에서 최고 16도, 선봉 최저 10도에서 최고 17도, 삼지연 최저 2도에서 최고 8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2에서 4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3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오전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최대 39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EU 수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한 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EU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원은 대출 형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은 침략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동결된 EU 내 러시아 자산들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을 활용한다는 주요 7개국 G7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원액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방공, 에너지, 무기 구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지원 외에도 2년 넘는 전쟁 동안 황폐화된 에너지 기반 시설 복구 등 막대한 재정적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EU는 대결 국면의 지속을 위한 그들의 의지는 물론 그들의 자살 행위에 대해서도 정신이 나간 채로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은 EU가 불법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7이 동결한 러시아의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은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서 활동 중인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MLB 148년 사상 최초로 시즌 내 50홈런 50도루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다저스 소속인 오타니 선수는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로 출전해 홈런 3개, 도루 2개를 뽑아내며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날까지 홈런과 도루 각각 48개, 49개를 기록했던 오타니는 1회 초 첫 공격에서 50번째 도루에 성공하는 등 경기 초반에 일찌감치 도루 50회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6회 초 말린스의 7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49호 홈런이 터졌으며 11대3까지 격차를 벌린 7회 초의 상황에서 50번째 홈런을 날렸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날 말린스를 상대로 20대4로 압승했던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홈런 51개, 도루 51개를 기록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경기 뒤 팀이 승리해서 기쁘다면서 가능한 빨리 넘고 싶었던 기록이었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감지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주요 기록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기록은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이날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훈련용으로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에드아르도 아노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이날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체계가 필리핀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표는 없다면서 아직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필리핀 관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노 보좌관은 철수를 위한 협의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훈련과 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타이푼 미사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등을 두고 외교, 군사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 북부에 배치된 이 미사일 체계의 철수를 요구해왔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라 금지했었던 일본산 수입산물의 수입을 자체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틀 아래에서 오염처리수 방류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시료 채취를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해가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합의에 대해 확인하면서 중국이 자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및 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 정부가 일본 동쪽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뒤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가량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의 방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도발 시나리오를 추진할 경우 재앙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오늘 경고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도발적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러시아를 지원했으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서방제 장거리 무기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할 경우 핵사용 세계대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